한국 기독교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들이 계신 양화진 언덕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에 수요성경 공부를 위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저희의 주장을 앞세워 살아가는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놓지 못하고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국내의 정세가 혼돈과 불신, 이기주의로 어지러운 지경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타협과 상생, 사랑과 나눔보다는 차별과 혐오를 통해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조장하여 대립하는 사회와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립이 사회를 분열시켜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동시에 나라 밖에서는 테러를 낳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100주년 기념교회가 주관하고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이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4인 공동 담임 목회가 완전하게 뿌리 내리도록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전임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말씀 전하실 황성호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행동하는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수요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성가대원 모두가 귀하고 복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긴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레고 블럭이 그것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아주 어릴 적 성탄 선물로 해적선 모양의 레고 블럭을 이모님께 선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한 이유는 선물을 받고 신이 나서 그날 아마 초저녁쯤부터 블럭 맞추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좌정을 넘고 나중에 부모님이 새벽기도 가는 시간까지 이어진 끔찍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구조물 하나 만드는 건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유는 레고 블럭을 맞추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고 블럭 맞추기에 중요한 원칙은 설명서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사진에 나타난 구조물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명서대로 순서에 맞게 조립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귀찮다 싶은 몇 단계를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는 아무리 손을 써도 생각한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블럭을 다 해체할 수밖에 없었고 건너뛴 그 단계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서대로 하나하나 조립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겸손하게 설명서대로 진행했다면 문제 없었겠지만 자만하게 저 자신의 실력을 믿고 덤빈 것이 밤을 새는 답답함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다못해 장난감을 조립하는 일도 설명서를 따르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는 복잡한 인생을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떨까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라는 막중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설명서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하나 조립해 나가기 위해서 따라야 할 설명서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나눈 표현대로라면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설명서로 두어 산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즉 그 삶의 지평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실하게 세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17장은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파트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중에 므낫세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특이하게도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두 군데서 차지한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의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는데 1절에 강의 동편에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한 므낫세 가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므낫세 장자 마길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뭔가 하니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렀었던 정복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길르앗과 바산 땅입니다. 요단 동편의 목초지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바산의 힘센 항소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볼 때에 이곳은 소와 양을 먹이기에 좋은 조건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특별한 점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본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였지만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올렸고 왼손을 첫째 아들인 므낫세에게 올렸습니다. 이건 이들의 지위와 장차 받을 복을 가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사롭게 볼 대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은 끝내 자기 의도를 꺾지 않았고 결국 동생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우위에 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지난 시간에 나눈 에브라임 자손이 16장에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형 므낫세 자손의 이야기가 17장에 나중에 등장하는 겁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1절에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오빠가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실제적인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므낫세 자손을 세워주고 존경하여 줌으로써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형제 간의 화목함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서처럼 남을 세워주고 존경하여 주는 이 간단한 일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뒤에 만약에 공치사를 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단연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신의 공은 뒤로 숨겼고 대대 남을 높이고 존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차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갔던 겁니다. 오늘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내 이름을 앞세우는 것은 곤란합니다. 나는 뒤로 사라지고 나 대신 누군가를 내 이름 위에다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켐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므낫세는 모든 지파들 중에 유일하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1절과 달리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총 6개의 가문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었습니다. 당시 자손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남자의 이름을 쓰는 것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본문에 남자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의 자손들 중에 이례적으로 여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앞선 2절에 나타난 남자 자손들 이름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후손 중에 아들 없이 오직 딸만 다섯을 둔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슬로바스의 가문은 딸뿐이니까 명맥이 끊어지고 땅도 분배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 슬로브앗의 딸들 다섯 자매는 이 사실을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를 찾아갔더랬습니다. 민수기 27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인데 그때 자기들은 비록 여성들이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모세가 이 요청을 듣고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아들 없이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딸들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아예 이스라엘의 법령을 바꾸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금 그 바뀐 법령에 의지해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요청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일전에 모세가 약속한 대로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일이 당시 주변 나라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그만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 이 요청이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황당하다고 시도하지 못할 일은 또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을 구했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은 그 답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 사람이 만든 원칙에 근거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그 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고 그치라시면 그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학교 40년 동안 배운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그들도 따라 옮겨갔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따라 멈춥니다.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훈련, 그것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유일한 감옥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배우는데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을 죽이는 일, 곧 자기 부인을 완성해 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실은 그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하는 통로로 산다라는 이 말은 자기 부인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은 후에 가족들과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읽는 중에 문득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여러 단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이 지배하던 옛 세상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일이 이전 율법의 세상에서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상 이제는 화를 내는 것만도 심판을 받게 되고 욕하는 것이나 상대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오기 전 율법으로 배우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간음에 해당하는 행위, 그 행위를 범하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언급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 된다고 하시고 과거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율법을 무시해도 되니까 내가 지킬 것이 훨씬 적어지겠구나라고 착각하고 물렁물렁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훨씬 더 촘촘하고 까다롭습니다. 세상에서 이 같은 일은 보지도 못했고 생각한 적도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는 이처럼 무겁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것은 이전에 본 적 있는 그저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일 그거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을 두던 옛 세상은 이방인들의 세상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요청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자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근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 사건을 유독 특별하게 바라보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울 수 있을지 독자인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인 과업이 무겁다고 느끼면 한없이 무겁기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로 보아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일, 그 가슴 뛰는 일에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부디 2025년의 첫 두 달을 보내고 3월 새학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잡힌 바 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하루하루로 엮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더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놓듯이 놓여지는 은혜,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은 경위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므낫세 자손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받은 땅 전체의 경계, 이 경계가 어딘지를 설명해 줍니다. 7절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앞 믹므닷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여러 지명, 이 지명들에 비추어 볼 때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중심에 속합니다. 그 중에 세겜이라는 지명은 성경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특히 창세기 50장에 근거하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은 후에 훗날 자기 뼈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옮겨달라고 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세켐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였기 때문에 므낫세의 후손이 정착한 이 땅에 장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다부아라는 땅의 지명도 나타나는데 이곳은 물이 풍부한 지대입니다. 평야지대로서 물이 아주 풍족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계,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계는 거의 목축업과 농업에 기대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물이 나온다라는 점은 아주 큰 요소였고 므낫세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므낫세 자손들이 분배받은 이 땅이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라는 사실과 또 물이 풍부한 지역이다라는 점에 기반해 볼 때 므낫세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가져야 하는 역할, 이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여러 지파들, 중심부에 있으므로 여러 지파들과 잘 어울리며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그 경계가 다른 지파와 인접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자기만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뿌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뿌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안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8절과 9절에 언급되고 있는 다뿌아라는 지역은 유명한 경작지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므낫세에 걸쳐 있고 다른 한쪽은 에브라임에 닿아 있어서 그 경계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특히 에브라임 쪽에 걸쳐 있는 경계에는 물이 발원되는 수원지가 있었으므로 므낫세는 물을 원활하게 얻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특히 더 화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10절에 나타난 언급에도 므낫세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북쪽으로는 아셀과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와 경계해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여러 지파들의 경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므낫세 자손의 역할은 각 지파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졌음에도 므낫세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므낫세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전체에서 무려 27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근거하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것이 헤렘입니다.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알쏭달쏭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므낫세 자손들이 이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던 문화와 이스라엘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자손들이 이방 문화의 씨앗을 남겨놓고 말았고, 이는 훗날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패망하는 데 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이때의 이 작은 일이 나중에 큰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던 겁니다. 12절 하반부에 보시면 가나안 주민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므낫세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조금씩 틈을 보이자 가나안 주민들은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사항전을 벌였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항상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해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 그 기회를 엿보는 틈은 작은 틈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든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어때? 라는 생각이 결국엔 사탄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일이 되고 결국 그 작은 틈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켜가는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붙잡아가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모범입니다. 그렇게 므낫세 자손들에게 발생하고 있던 이 작은 틈, 이 작은 틈은 또 다른 믿음의 영역에서 한심한 모습으로 발현이 됩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므낫세 자손은 땅의 중심을 가나안 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들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중책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틈을 보인 까닭에선지 14절에 보시면 므낫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까지 가세하여 요셉의 후손 전체가 여호수아에게 마구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을 보자 하니 그들의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작다는 겁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창세기 48장 49장에 근거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였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리도록 서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그 근거에 따라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큰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는 분명한 욕심에서 비롯하는 요청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분배한 지도를 보면 독보적으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 것이 므낫세였습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분배받은 땅을 다 합치면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유다보다도 더 큰 면적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명백한 욕심 때문이고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만에서 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 어이없는 요청을 단칼에 묵살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제시한 해결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요셉 후손들이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큰 힘으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사는 산간지방으로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는 겁니다. 다만 그곳은 함락시키는 일이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이유는 르바임 족속이라 하면 거인족입니다. 신명기 2장 21절에 언급되기를 그곳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크다고 믿고 있는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 같은 과업을 제시한 겁니다. 일전에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헤브론 성읍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헤브론에는 똑같이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거인족이었습니다. 하지만 85세의 노장 갈렙은 거인이다 할지라도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85세인 노익장 갈렙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의 이 제안에 구구절절 할 수 없겠다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요셉 후손입니다. 여러 핑계들 중에 눈에 띄는 게 그곳 사는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신무기를 들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 사람들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합리적인 생각 같아 보입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므로 덤비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4절에서 요셉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더 큰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그 큰 복을 받았음에도 철병거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철병거보다 못한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시 신무기인 철병거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자기 이익이 되는 일에는 갖다 붙이고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에는 감추는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토록 비겁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두려움을 깨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말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당신들에게는 철병거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거인족이라도 신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요셉의 후손들이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 힘을 등에 업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의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무력화시켰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사 드보라 때 일입니다. 사사기 4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때 주력으로 사용한 무기가 철병거 900대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철병거에 무력하게 당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닌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반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여선지 드보라는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철병거 900대를 이겼겠습니까? 드보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이긴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사사기 5장에 나타나는데 사사기 5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철병거가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땅을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철병거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땅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철병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움을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개척되도록 혼자 일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에 이르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할 사람들, 그 사람들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지탱하는 일이 때로는 버겁고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명자라는 명목하에 이토록 무거운 일을 해내며 살아야 하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두려움인지 삶이 겁이 나고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서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곳에 순풍을 불어주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겠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철병거 900대가 앞에 놓여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개척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하셨고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척해야 할 삶의 지경을 조금씩 더 넓혀가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자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지평 위에 반듯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와 같은 은총, 우리 인생의 모든 곳곳에 건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로 개척하라는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윽박지르는 세상에 주눅들어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었고 말씀을 멀리한 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아성을 세우기 바빴던 삶이었습니다.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도화지에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를 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인생의 난관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때마다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